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19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희 교회가 거의 뭐 매년 감사절마다 부른 찬양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시작해요. 감사의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요. 감사가 디폴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어떻게 마칠까요? 3절 마지막 소절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과 지옥으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희극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희극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되었는데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설교자로서의 고민인데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아니면 감사와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을지에 대해서 주초까지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구절이 제게 떠올랐어요. 새벽 기도 중에. 그러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상황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설교하면서 감사를 축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상황 가운데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설교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그대로 강의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계시록의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포인트인지를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 큐티를 계속해서 해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묵상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전쟁의 재앙이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큰 재앙이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끔찍한 재앙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우리 화요일 큐티 본문이 보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전쟁의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위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재앙 중에 있는 본문이에요. 어려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제가 함께 찾아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중에, 어려운 중에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 계시록 기자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이 있고요, 성전 밖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은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 안은 제단이 있고요, 그 제단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측량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측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에 보면 measur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신다라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세시듯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흰 머리카락 세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이제 머리가 하얘지시면 머리를 세고 이렇게 막 머리를 뽑아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세고 관심을 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가까운 사람만이 머리를 세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abandon 시키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음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십니다. 세워보세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케어하시고 보호하시죠. 반면에 성전 밖은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적용이 가능하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든지 경고를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세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측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축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버린 카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측량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면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성도를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측량하시고 보호하시고 케어하십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파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정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권세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관 중에 유일하게 하늘 권세를 가진 기관이 있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권세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이고 구원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것도 유아세례도 교회만 베풀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기관도 유아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예요. 또한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교회만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들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구약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연상되시죠?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고요, 하늘을 열 권세를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중반부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권세, 권징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라고 돼 있어요. 여기 3일 반은 세상의 악이 이기는 기간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감에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에스겔서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죽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죠. 이거는 부활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을 합니다. 이 12절은 승천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까?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러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인생의 디폴트예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죠.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삶의 스테이지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야지만이 RIP잖아요. Rest in peace.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때마다 우울한 가운데 삶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과 성천을 믿고 그 승리를 미리 앞당겨서 지금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렇게 주눅들어 살지 말고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고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재앙의 상황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선행감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선행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미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리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감사를 해야지만이 선행의 감사에서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감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를 미리 당겨서 선행 검사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감사 이유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려움 중에라도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려운 중에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도 승리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혹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잘 나가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이 세 가지 감사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미리 당겨서 선행의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내일의 희망을 감사함으로써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상황인데요, 재앙의 상황이고 녹록지 않은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측량하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원할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부활과 승천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에 그것을 미리 당겨와서 선행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선행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